VOA 세계 뉴스입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취임 공식문서에 서명한 뒤 행한 연설에서 브라질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희망과 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나라가 세운 권리, 주권, 그리고 발전이라는 위대한 조직체계는 최근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붕괴됐다면서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재선에 도전했던 보우소나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후보는 당시 전자투표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떠나 이날 취임식에 불참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우리는 국가를 개인적이고 이념적인 계획에 복종시키려는 이들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저지른 이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 안에서 방어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내 좌파 정치인인 룰라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4월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수감된 뒤 2019년 11월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최근 반정부 시위대와 보안군의 충돌로 적어도 2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의 공공병원인 라스카누드 병원의 한 의사는 어제 로이터통신에 이같이 밝히면서 희생자들의 시신이 시설로 옮겨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소말리아 경찰과 군 당국은 소말리아 동부 라스카누드 마을에서 반정부 시위대와 보안군이 일주일 넘게 충돌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라스카누드는 소말리랜드와 소말리아 내 반자치 구역 중 하나인 푼틀랜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소말리랜드가 강제로 라스카누드를 점령했지만 장악에는 실패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말리아 현지 경찰 대변인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친부장 취임 뒤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친강 신임 외교부장이 그의 새로운 직책을 위해 워싱턴을 떠남에 따라 오늘 오전 전화통화를 했다며 미중 관계와 소통 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친 부장도 트위터에 작별 인사를 위해 블링컨 장관에게 전화했다며 대사 재임 중 그와 몇 차례 솔직하고 깊었던 건설적 회동을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나은 중미 관계를 위해 그와 긴밀한 실무 관계를 계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왕이 전 부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친 신임 부장은 2021년 7월부터 주미 대사로 근무했습니다. 한편 왕 전 부장은 어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게재한 글에서 지난 1년간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국가는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올바른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을 통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고 중미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와 주변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무인기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군이 밤새 대규모 무인기 공습을 가했다며 자국 방공체계가 샤이드 무인기 39대를 모두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렉시 쿨레바 크이우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가 샤이드 드론으로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해왔다면서 이번 공습은 중요 기관 시설을 대상으로 했으며 방공망이 현재 작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탈리 클리츠코 크이우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전력과 난방 공급이 일부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해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공습에 대해 드론과 미사일,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단결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오직 두려움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새해 첫날부터 크이우 등지에 이란산 자폭 드론 샤히드와 미사일을 동원한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박형주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는 겁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WMD 대응본부를 공식 창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는 한편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세 발의 발사와 더불어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일 오전 2시 50분경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날에도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반도 시각 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세 발의 발사와 더불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에도 핵무력 강화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미 대남 도발과 위협의 강도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주민의 삶을 외면하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집착한다고 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도 핵무력과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국을 남조선 괴뢰라고 칭하면서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을 새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향후 대남 공세를 더 강화해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라며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이제 대화의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미 북한은 무인기 도발부터 시작해서 NLL 이남으로의 도발까지 이미 선을 넘고 있습니다. 소위 약한 구리 때리기 전략. 대미 관계에서 성과가 없으니까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도로 끌어올려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가 당 전원회의에 증정된 행사에 참석해 초대형 방사포가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각각 초대형 방사포 3발과 1발을 검수 사격했다며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2019년 11월 처음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는 구경 600mm에 400km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 등을 갖추고 있는데 미한 정보당국은 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첫 공개 때부터 전술핵 탑재를 노린 무기체계라는 관측들이 나왔지만 아직은 북한이 이 미사일에 실을 만큼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방사포는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던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내세운 것은 한국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포라는 것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방사포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 것을 하나 꺼내들은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김 위원장은 또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 공격 등 보다 공세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또다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 대학교 초빙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 봤을 때 적국들이 북한의 핵을 공격할 때 여기에 반격하는 그걸 넘어서서 핵무기 자체를 가지고 상대 국가를 협박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핵과 핵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이것을 핵전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과 공조 강화를 비난하면서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 같은 새로운 군사 블록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확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 데 맞게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정세인식을 거듭 드러낸 겁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한일 삼각공조 등 지역 내 동맹국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은 물론 중국과의 영내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질서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신냉전 구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에 편승해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냉전 구도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핵의 불법성을 줄이고 또 앞으로 계속 핵의 보유와 개발에 대한 명분을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유리한 게 바로 신냉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다시 강조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 위원장이 신냉전을 강조하는 것은 대미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도 핵무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박 교수의 진단입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이번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때 대한 과업이 제시됐다고 밝혀 고체연료 ICBM 개발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 위성과 운반 발사체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 기간 내에 첫 군사 위성을 발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7차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전술핵무기의 다량 생산을 강조한 만큼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된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이라는 걸 공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도 북한이 공개한 패턴을 보면은 원자폭탄이라든지 수소폭탄을 이제 실제 공개하면서 핵실험을 했었거든요. 만약 전술핵을 북한이 이제 개발을 완료했다면 아마 올해 뭐 핵실험을 하면서 전술핵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지요.
한국 정부는 이번 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대미, 대남 적개심 고취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민의 공공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WMD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WMD 대응본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핵 WMD 대응본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합참전략기획본부 예하 핵 WMD 대응센터에 정보화 작전, 전력, 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서 신설한 부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핵 WMD 대응본부가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와 전자기 스펙트럼, 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모체로 한국의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 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는 한편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통합 지출안에 서명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연방부처 예산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지원 예상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처음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를 나라에 위치했거나 해당 정부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인 업체 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세부 내용과 특징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에 대해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곤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의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이 허용된 항목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예산 중 경제적 지원기금과 민주주의기금 일부는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차용하도록 했는데 경제적 지원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를 지원한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됐습니다. 국제방송 운영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지출안은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제공의 대북 제재인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조항도 국무 지출안에 포함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회기연도에도 국방 지출안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의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새해에도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면서 대북 압박과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문했습니다. 미한일 안보협력을 정치협력으로까지 확대하고 3국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새해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전해드립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23년에도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처럼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대북 압박과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VOA에 바이든 정부가 외교에 대한 문은 계속 열어둬야 하지만 북한과 비핵화 의제로 협상을 벌일 전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Whil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keep the door open to diplomacy,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아이론 전 특보는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미한 군사동맹, 미한일 3국 방위협력에 의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2022년에 미한일이 대잠수함전 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펼친 것을 평가하며 새해에는 세 나라가 정치적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세 나라가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열게 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수십 년간 반복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핵화나 관계 개선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해에도 기존대로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억지력을 유지하고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난해와 같이 미한일 안보협력과 합동 군사훈련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also, I think, step up its game on enforcing U.S. law, enforcing UN resolutions. It's vowed to.
아울러 대북 제재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미국 법과 유엔 결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들처럼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럿 나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새해에 바이든 정부에 대한 주된 제안은 북한과 군축 협상을 벌이는 덫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main recommendation to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the new year would be to avoid falling into the trap of engaging North Korea.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군축 협상을 할 경우 미한 동맹과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관련해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미한 관계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폐기하면 매우 위험한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내년 대북정책의 두 가지 우선순위는 비핵화를 추구하고 잠재적인 충돌 혹은 긴장 고조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이후에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그 전에 미국이 북한에 놀랄 만한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m recommending is that rather than having a nuclear test lead to talks, U.S. needs to find a way to signal to Nor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놀라움과 예측 불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로 이어졌다며 북한 지도부에 신호를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깜짝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통적인 외교를 펼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도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2023년에 양국이 기존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미래의 공동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새해 동맹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는 2022년 미국과 한국이 발표한 여러 공약의 이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key for strengthening the alliance going into its 70th year in 2023 will be follow through 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commitments and undertakings.
2022년 5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 안보 분야의 다양한 양자 다자 계획 등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같이 특히 경제 안보 분야의 이견과 갈등에 대해 보다 긴밀한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70주년엔 양국이 동맹의 원칙들에 다시 헌신하는 기회가 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동맹의 핵심 원칙, 미래 목표 목록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민주주의, 자유, 규범에 입각한 질서 추구 등 이미 역내와 국제 전략에 많은 공통 분모가 있다며 동맹의 목표를 증진하는 공동 전략을 세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새해에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미한일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들도 나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새해에도 중국의 주변국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미국 주도의 다자간 경제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program that I think is underestimated with its capability for moving forward.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IPF가 중요하다며 인태 지역의 경제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이 아직 평가절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PF는 중국에 반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유사 입장국들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디지털과 공급망 회복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국방 분야에서는 동북아 방공체계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이 과거 이 부분을 꺼렸던 것을 알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역량을 결합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론 전특보도 미한일 세 나라가 핵심 군사 역량들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사일 방어 활동을 더 잘 조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3자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lso, there's an important need, I think, to better coordinate their missile defense activities and to
아이론 전 특보는 북한 미사일 위협 조기 경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또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한일 세 나라 조율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미국은 국방비를 크게 늘리려는 일본의 노력을 매우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일본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물론 한국은 일본의 안보 태세의 어떠한 변화에도 항상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Japan is a critical component in the defense not only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국이 일본 없이는 한국을 방어할 수 없으며 약한 일본은 한국 방위도 저해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2023년을 시작하면서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다음 시간에는 새해 주목해야 할 한반도 관련 입법과 의원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새해를 맞아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한 것에 감사하다며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북한에도 세워지길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 기대도 하기 힘들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두 자녀를 데리고 북한을 탈출한 뒤 2021년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 여성 야엘 씨는 새해 인사에 앞서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부터 든다고 말했습니다. 보름에 한 번 나오는 수돗물, 하루에 한두 시간도 쓸 수 없는 전기, 밥보다 감자에 더 익숙한 식사, 아무리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미국에서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는 자신을 보며 이상하게 목이 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그런 진흙물을 먹고 살았거든요. 더러운 물을. 그런데 국물도 계속 나오지도 않고 근데 여기는 너무 산물이 그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도 모자라서 저 생수를 사다 먹을 뿐더 병에 연물을 난 지금 병물을 사 먹는데 병물을 사 먹을 뿐 아니라 도물까지 나오더라고요. 도물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당 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가 살 때 난 사람값이 못 들었구나.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기는 모든 게 그래서 생명을 중시하고 뭐 병원 시스템이란 쭉 놓고 뭐 내 아이를 하나 병원 가서 죽였는데 아마 야 이거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가 세워져 있고 북한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건 죽건 살건 뭐 그 누구도 신경도 안 쓴단 말이.
얄 씨는 북한에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시골의 언니에게 힘내라는 형식적인 인사보단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북한이 그렇게 힘들지 언니는 어떻게 나 살고 있는지. 나는 여기 와서 언젠가는 언니네를 만날 날이 있다고 기대하며, 그리고 또 언니가 언젠가는 여기 와서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언니네 가서 또 북한 사람들 생각하며 여기서 살고 있어. 근데 여기 모든 것은 모든 게 다 새롭고 우리가 살던 북한에는 악몽이라고 봤으면 좋겠는지, 지나간 내 40평생이 악몽 속에서 뭐 천국에 올라온 기분? 그래서 조금만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앞날도 보이고.
얄 씨는 할 수만 있다면 동네 사람들을 다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도 되어서 부지런히 제 육신을 놀려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탈출한 뒤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갈렙 씨는 북한에서 가족, 친구들과 보냈던 새해 명절의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이런 코리안 벨가든이라고, 여기 지역의 한인들이 더 기부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이쁜 정원을 걷고 있는데, 이런 것 땅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고국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멀리 살고는 있지만 항상 고향에 대한 생각을 쫓아버릴 수가 없는데, 옛날에 같이 우리 부모님들이랑 혹은 친구들이랑 놀던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한테서 현재 상황이 힘든 것보다는 이제 희망이 없을 때가 더 절망적이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현재 상황이 힘들어도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면은 언젠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북한에 가족을 남겨둔 채 홀로 탈출한 뒤 미국에서 갈렙 씨와 결혼해 아기를 낳아 키우면서 대학 공부도 병행 중인 그레이스 씨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자신이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저희 오빠, 언니들, 동생들, 친구들, 소망을 가지고 살기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겠지만 목숨을 잘 간주해서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꼭 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급급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고, 또 누군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라는 생각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2023년을 잘 살아보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탈북난민 1호로 입국한 뒤 지금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한 가정의 아내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로 사는 데보라 씨는 최근 김정은이 쏘는 많은 미사일과 노예처럼 사는 주민들의 모습이 교차해 화가 나고 씁쓸했다고 말했습니다.
씁쓸하죠. 그냥 근데 씁쓸한데 그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자기들이 불안정하면은 계속 그렇게 막 최후에 막 발악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자기들 할수록 자기들 빠질 함정을 더 만들어 놓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보라 씨는 자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당부를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잊지 말고 꼭 빛을 보리라, 꼭 저희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소망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으면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그래도 살아갈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본인들 자신들끼리 하려고,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큰 변화가 나서 그 땅이 열릴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2009년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두현 씨는 북한의 사정을 잘 알기에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뭐 매일 통화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그 사정을 잘 아니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북한 정권이 바뀌지 않한 어떤 대책이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더 악덕하게 지금 그 전철을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정권이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가지기가 너무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북한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에서 지방 간부를 지낸 뒤 가족을 모두 미국에 정착시킨 아브라함 씨도 독재 세습 정권이 7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러워 새해 인사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북한 동포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5천년 유구한 역사에 어떻게 그런 독재자를 만나서 세계에서 부끄러운 가장 이 지구 행성 후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너무 가슴 아프네요. 새해 보내면서. 예. 빨리 북한에서도 그 독재자를 몰아내고 국민이 좀 주인된 세상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좀 새해는 분발해서 그 독재 세습 정권을 언제까지 그걸 허용해야 되나요, 우리?
미국 내 탈북민들은 또 북한 주민들이 새해엔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접해 정권의 거짓 선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현 씨는 쌀과 의약품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아는 정보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며 새해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바깥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여행 가도 정부에 보고를 안 해도 되고 왜 가는지, 언제, 누구에게 가는지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또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이상하구나.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세뇌되어 왔는데 이게 자유가 아니네.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외부 정보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그래서 북한 주민이든 노동당 간부든 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김정은 정권의 피해자예요. 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깨우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117대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과 결의안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회 새 회기에 재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117대 미 의회 회기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19건입니다. 이 중 상하원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상봉 법안,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상봉 결의안과 상원의 한국전전사자 추모회벽 건립 기념 결의안 등 전체의 31%가량인 6건만 처리됐습니다. 이른바 원비어법과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은 추진 2년 만에 2023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70%에 가까운 나머지 한반도 안건은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미처리 안건은 상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 법안, 상원의 대북정책 감독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등 13건입니다. 117대 의회에서 상하원 모두 발의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22년 연말 막바지 상원 표결에 붙여져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하원 표결에 붙여지지 못해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상원의 대북정책 감독 법안도 회기 말 소관상임인 외교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져 관심이 쏠렸지만 일부 의원의 표결 보류 요청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서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민주공화 주류 의원들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해 소관상임인 외교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주류 세력을 포함한 의회 내 관심을 전혀 끌어내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117대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안건수와 처리 비율은 모두 116대 회기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2019년에서 2020년 116대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31건입니다. 117대 의회 대비 60% 이상 많은 겁니다. 또한 116대 의회에서 의결된 한반도 안건수도 11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117대 의회 대비 4%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117대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한반도 안건 중 대부분은 새해 1월 3일부터 시작되는 118대 회기에도 재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상 적합하지 않거나 의회 내 동력을 상실한 안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상원의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은 지난 2021년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발의했던 안건이고 하원의 북한 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금지 법안은 의회 내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안건입니다. 다만 북한인권법은 연장이 시급한 만큼 새 회기에 연장을 위한 재승인 법안이 재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한반도 평화법안을 주도한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 억제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 방어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미국 전직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전략자산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일 양국의 강화된 군사력이 결합된 상호 방위 개념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등의 자체 핵무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며 핵 개발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워싱턴 톡에 출연한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대행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대행님, 불과 몇 달 전까지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 선임 고문을 지내셨는데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까? 북한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다고 보시나요?
First, let me say I don't speak for the State Department anymore. Secondly, North Korea's
나는 이제 국무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만 북한은 언제나 실제 능력보다 과장된 말을 하곤 하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추진력과 사거리만 보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탄두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체를 가졌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도 못했고 증거도 없습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미 정보당국 최고위급의 북한 분석관이셨는데요. 북한이 공격적인 속도로 미사일을 시험하고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 1일 정보 보고에 북한 위협 수준에 대해 어떤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So just like Tom, I'm no longer in the government, of course. So I'm just speaking my personal views here. So
나도 더 이상 정부에서 일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뿐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논할 때는 최근에 있었던 일, 임박한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멀리 봐야 합니다. 북한 위협은 진전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경고입니다. 북한의 공격을 막고자 하는 미국, 한국 그리고 생각이 같은 나라들이 직면한 도전은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의 역량이 증진됐다는 것입니다. ICBM과 핵 등 미국 본토에 대한 보다 전략적 차원의 위협이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전술적 능력도 향상됐는데 특히 전술 핵무기 개발 추진과 관련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더 정밀하고 제한된 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억제하기 매우 어려운 도전이죠. 간과하기 쉬운 다른 측면은 중국과 북한이 상호 연결돼 억제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공격 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의 나쁜 행동과 북한에 대한 지원 선동, 그리고 북한의 파괴적 행동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북중을 동시에 상대하는 게 어렵고 그들이 서로를 간접 지원하기 때문에 대응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가 과거 직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17년부터 무인기에 대한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도 말했고요. 동의하십니까? 몇 년 전 외교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First, I certainly agree that it's a mistake to rely on Pyongyang's goodwill.
우선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실수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외교의 기회를 열기 위해 군사훈련 축소를 논의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의 상호 조치가 따랐다면 실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기회를 만들어 놓고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군사훈련 축소가 무인기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로스카스 국가정보분석관의 말에 동의합니다. 북한이 추가로 공개한 무인기의 중요성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인기 방어는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님, 하지만 9.19 군사 합의는 특히 국경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 했고 양측은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를 철거했죠. 그런 조치가 무인기 활동 감시 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Perhaps. I don't ever expect the DPRK to adhere rigorously.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북한이 한국 등과 맺은 합의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결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군이 이번 사건에서 필요한 교훈을 얻고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훈이 무엇일까요?
That's a highly technical question. I think we could go deeply into defense against.
매우 기술적인 질문인데 무인기 방어에 대해 매우 깊게 들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미래의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전파 방해, 극초단파, 레이저 등 비운동성 수단일 것입니다. 미군도 무인기 기습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한국은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에 5,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과 군사 역량이 급진전 중인데 갑자기 무인기 대응에 집중하면서 주의가 분산되는 건 아닐까요?
So I don't see it necessarily as a distraction. I think we have to pursue, and I've been a long advocate of.
대응의 초점이 흐트러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때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모든 다른 역량을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역량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인기는 정찰 활동에 매우 유용하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부대에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기 정찰을 막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포괄적 접근법의 일부입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아시아 국가들은 북한의 고조된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발맞춰서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So I think the context here is very important. South Korea already spends almost 3% of its GDP on.
각국이 처한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벌써 GDP의 거의 3%를 국방비로 쓰고 있고, 일본은 향후 5년에 걸쳐 1%에서 2%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죠. 인도태평양의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꼭 두 배로 증액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예산 규모보다 지출 내역이 더 중요하고요.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자할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님, 백악관은 일본의 국방비 투자가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국방비에 크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역내 미국의 이익이 약화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에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Let me say that Japan and South Korea, although neither of them like to hear this.
한국과 일본 모두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두 나라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매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국방을 미국에 의존할 뿐 아니라 자체적인 국방력을 구축해야 할 동등한 책임이 있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핵 억제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추고 동맹과 협력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한일 간 더 효과적인 삼각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세 나라가 공통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협력을 막는 상황에서는 국방 예산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국방력 강화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세 나라 모두의 긍정적입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미국은 일본이 군사력을 어느 수준까지 키우길 원할까요? 두 나라는 과거에는 적이었고 이제는 동맹입니다. 힘의 균형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보다 더 커지는 것도 미국의 딜레마가 아닐까요?
So I don't speak for the U.S. government on this, but I would say Japan is a responsible.
나는 미국 정부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책임감 있는 민주주의 국가, 긍정적인 행위자, 안정을 지키는 힘입니다. 진주만 공격을 결정한 일본 정부는 현재 정부와 매우 다릅니다. 더 강하고 유능한 일본군이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안정 유지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일본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수십 년 전과는 아주 다른 상황입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우려하고 있는데요.
Well, first let me say I agree with Marcus that it is a net benefit that Japan is an extreme.
일본이 100년 전과 전혀 다른 국가라는 점이 모두의 이익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역사 문제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강력한 정치적 힘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늘날의 이익과 위협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부입니다. 일본, 한국, 미국 정부가 함께 통합적인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국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제 위협과 오늘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역내 어떤 정부에도 심각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한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향후 세 나라 협력에 걸림돌이 될까요?
So I see this more as a glass half full than a glass half empty story. I think you highlighted the level of alliance.
유리잔에 물이 반밖에 안 찼는지 반이나 찼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대의 수준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번 공개적인 문서가 시사한 만큼 인식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 대다수는 중국을 긍정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도전이자 위협적인 존재로 봅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대다수는 10년 뒤에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공개 문서들에서 입장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미한일의 관점은 얼핏 보기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님, 한국 국민의 70%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어합니다. 한국이 고조된 북핵 위협에 직면한 것이 핵확산 방지 조약 10조에 명시된 예외적인 탈퇴를 가능하게 합니까?
This is not a case for Article 10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which allows for
한국의 상황은 자국의 이익이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NPT 10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 심지어 유럽도 긍정적인 방어가 미국의 핵 억제력에만 있다고 믿는 것은 실수입니다. 개별 국가가 다른 나라와 연대해 자국 방위를 제공하는 역량과 의지가 중요하며 그것이 확장 억제의 의미입니다. 자기 것이든 다른 나라 것이든 핵무기에만 의존해서 값싸게 억제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NPT를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것은 핵확산 금지 조약의 법적, 기술적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전 세계의 안보를 지켜온 것이 바로 이 비핵산 체제의 핵심입니다. 탈퇴는 공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명성과 경제적 이익이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과의 안보, 정치, 경제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무심하게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토머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과 마커스 갈루스카스 전 분석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 해상에서 미군 정찰기에 근접해 위협 비행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이 미군 정찰기는 최근 한반도에 출격한 것과 동일한 정찰기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를 상대로 위협 비행을 한 건 중국 시각으로 지난달 21일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이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제11 전투기 조종사가 남중국해 국제연공에서 합법적으로 일상적 작전을 수행하던 미 공군의 RC-135 기체에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군 조종사가 RC-135의 기수 앞과 기수에서 20피트, 약 6미터 이내 거리에서 안전하지 않은 비행을 하면서 RC-135가 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 기동을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인도태평양 합동군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념하고 있으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살피며 국제공역에서 계속 비행과 항해 그리고 운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태평양 내 모든 나라들이 국제법에 따라 국제공역을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덧붙였습니다. 이날 중국 전투기로부터 위협을 받은 RC-135는 리벳 조인트로 불리는 미 공군 정찰기입니다. 최근 미군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RC-135V 리벳 조인트 정찰기 3대를 배치한 바 있으며 이들 정찰기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물론 한반도 상공을 번갈아 출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위협을 받은 리벳 조인트는 기체 고유 번호가 64-14842로 알려졌는데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 등에 따르면 해당 기체는 중국 전투기에 위협을 받은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3일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리벳 조인트 출격 직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로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한반도 일대에서 포착돼 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는데요. 잠시 뒤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 VOA 헬로우 서울에서는 3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모습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9년 1월 2일 소련은 1959년 달 탐사선 루나 1호를 발사해 달 주변을 근접 비행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합니다. 루나는 러시아어로 달을 뜻합니다. 루나 1호의 달 탐사는 앞으로 달에 착륙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데 이어 또다시 이렇게 최초의 달 탐사선인 루나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자 미국도 서둘러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폴로 계획은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켰다가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소련은 루나 2호, 3호를 계속해서 쏘아 올리다가 마침내 1966년 루나 9호가 달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3년 뒤 아폴로 계획을 추진해오던 미국은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소 간 우주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001년 1월 2일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여객선 직항로가 반세기 만에 개통됩니다. 타이완 관리 등 190명을 싣고 진먼항을 출발한 타이호는 6km 정도 떨어진 중국 푸젠성 샤먼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양안 간의 직항, 무역, 우편을 허용하는 통항, 통상, 통우의 이른바 소삼통이 처음으로 실현됩니다. 대만 국민당 정부는 지난 1949년 공산당에 쫓겨 대만으로 간 후 대륙과의 교류를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 5월 천수이벤 총통 정부 출범 후 소삼통을 허용 52년 만에 양안 직항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